자,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에게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5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소개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이 16명이라고 했고, 두 명은 또 다른 곳에서 성경에서 이름을 알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18명이 이제 실명으로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들을 여기에 소개해 놓으셨는데, 그 목적이, 자, 봐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위대하냐, 이런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 내용이 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관점, 믿음. 믿음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의 이 모든 행위, 삶을 이제 판단하시고 그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무개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습니다. 에녹.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에녹으로 짓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에녹.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에녹. 뭐, 이건 이제 히브리어고요. 에녹이라는 이름.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은 분들이라면 성경에 에녹이 두 명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뭐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 명도 아니에요. 에녹이 두 명의 에녹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상 먼저 등장하는 에녹은 우리 그 아벨의 믿음 할때 이제 뭐 잠깐 나왔듯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에녹입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창세기 4장에서 17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장하는 이 에녹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우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이 에녹은 성경에서 최초로, 인류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그 가인의 아들입니다. 가인은 또 최초의 살인자이기도 하고, 최초의 도망자이기도 하죠. 성경에 기록된. 자, 그래서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세운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서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악수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안녕, 나 서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그래? 서울? 너 이름 재밌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나 태어났는데 내 이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서울로 줬어. 이렇게 하는 거죠. 뜨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의 에녹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야말로 뭐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살았나요? 이때는 거의 1000살까지 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유명세를 타고 이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막강한 권력자의 아들이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백만장자보다 백만장자의 아들이 더 그 풍요롭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 해보고 싶은 건 평생에 다 해보고 살았겠죠. 돈은 뭐 정말 그 뭐 쓰고 싶은 만큼 원도 한도 없이 다 이제 다 써봤을 거고요. 그 시기에 사람들이 그 평균 수명이 913세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은 한 8세대, 9세대 이 정도가 겹쳐서 살게 됩니다. 그 세대가 같이 생존해요. 그런데 이 에녹,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에녹의 5대손 중에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발은 유목, 목축 생활하는 인류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고 유발은 하프와 오르간을 개발한 인류의 시조, 그러니까 음악, 엔터테인먼트를 시작하는 인류의 시조고 두발가인은 놋과 쇠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명과 이제 노시기 때문에 이제 청동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철기 문명 또는 청동기 문명의 어떤 선구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요 에녹의 5대손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으로 치자면 그 당시에 인류가 굉장히 많이 번성한 상태예요. 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에녹의 이 가문, 혈통이라는 것은 뭐 막강한 거죠. 정말 유전자 자체가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뛰어난 유전자를 이렇게 내리받은 것이고, 권력도 뭐 하늘을 찌르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가졌던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참 강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에녹은 이 에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괜히 말씀드렸나요? 정확하게 제가 앞부분에 에녹을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에녹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에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에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언급하는 에녹은 누구냐? 그거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창세기 4장의 에녹 얘기했고 창세기 5장의 에녹이 한 명이 이제 더 나오는데 족보상으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유다서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 그래서 우리가 대수로 얘기할 때는 이제 6대손이 되는 것이고 몇 번째 사람이냐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일곱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1장에 이제 그 아담서부터 족보가 쭉 나올 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사람이 맞고 세대로 하면은 이제 6대손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사람입니다. 셋이 그럼 누구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지금 내려간다 그랬는데 셋은 누구냐 할 때 이 셋 그 우리나라 말로 셋이 아니라 SHETH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발음으로 셋 이렇게 그냥 발음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셋이라는 아들은 가인에게 살해당했던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 에녹,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이 에녹은 어떤 의미에서 또 조금 독특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인간적 계보, 인간적인 족보를 타고 올라갈 때 그 조상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에서 이제 3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에녹이 언급되는데 이게 쭉 예수님의 그 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의 계보를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거기에서 이제 언급되는 이름이에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제 요셉의 계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쯤이냐? 아담의 나이는 622세입니다. 이게 계산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아담이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게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는 622세고 그 아버지 야렛, 또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5대 할아버지, 뭐 이게 6대 할아버지인 그 아담까지가 다 생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게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족보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이들이 지금 다 같이 함께 사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자, 에녹과 관련된 그 기록들이 성경에 얼마나 있냐, 곳곳에 찾아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에녹,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에녹이에요. 에녹은 그의 아버지 야렛이 162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펴놓으세요. 창세기 5장 18절에 보니까, 야렛은 162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때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때는 거의 1000살까지 살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는 연령이 이제 조금 높았던 거죠. 사람이 1000살까지 산다는 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못 믿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그 노화 유전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람이 1000살까지 산다는 얘기가 요즘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공공연하게. 오케이. 어쨌든 그런 게 없더라도 우리는 이제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인데 자, 에녹을 낳았을 때 그 이 아버지 야렛이 이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럼 에녹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할 때 헌신된 자 그런 뜻입니다. 헌신된 자, 히브리어로 구별되고 드려진 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 아버지도 신앙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헌신됐다는 게 누구에게 헌신됐겠어요? 하나님께 헌신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고 드려진 자라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이제 에녹이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야렛은 에녹 낳고 나서도 8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고 962세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에녹 때에 와서 에녹 자신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첫 아들이었는지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할 때 그게 반드시 첫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누군가는 생략하고 그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그냥 언급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그런 거예요. 가인이 아담이 낳은 정말 생물학적으로 첫째 아들이냐? 우리가 그건 잘 모릅니다. 다만 어쨌든 가인과 아벨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가인이 먼저 태어난 것은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었던 아들들의 이제 대표가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첫 아들을 이때 65세에 낳은 것이라면, 이 에녹이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왜 유명하죠? 예. 이거 옛날 분들만 아는 것 같은데, 그 코미디에 그 옛날에 그 아들 뭐 몇 대 독자를 낳아가지고 얘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름을 굉장히 길게 주어주는 뭐 코미디 있죠. 서수한 뭐 무두루미와 거북이 뭐 하면서 그때 무두셀라 나오죠. 예. 예, 저도 그 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무두셀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래 산 사람의 대명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세까지 삽니다. 예. 그게 이제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이에요.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다음 절인 22절부터, 창세기 5장 22절부터가 이제 에녹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무드셀라 낳고 300년 더 살았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누린 횟수의 총 연수가 얼마냐? 365년이었다. 그리고 300년간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고. 근데 365년이 지났을 때, 태어나서부터 365년째가 됐을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더 이상 그가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창세기 지금 5장 펴놓으셨으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하세요. 창세기 5장 5절입니다. 아담의 전생에는 몇 살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8절 셋의 전생에는 쭉쭉 그가 죽으니라. 11절 에노스 끝에 보면 그가 죽으니라. 14절 게난 죽으니라. 마할랄렐 17절 죽으니라. 20절 야렛 그가 죽으니라. 27절 아들에 대해 와서도 아들 때에도, 그러니까 에녹만 빼고 그 조상들과 아들 때 무드셀라도 27절에 보니까 무드셀라의 전생에는 969년이었으면 그가 죽으니라. 31절 라멕 그가 죽으니라. 다 죽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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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꼼꼼하게. 그랬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그가 죽은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시냐면,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먹는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차원이에요. 그가 죽으니라, 그가 죽으니라.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지금 인간이 그 어떻게 이제 죄를 짓게 됐고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인 반면에, 신약은 지금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분이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딱 열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낳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죠. 창세기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에서는 죽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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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니라,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딱 열어보니까 나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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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니라라는 이 표현이 그러면은 휴거됐단 말이냐? 어떤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거냐? 다른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태클을 걸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문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해소할 수 없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말끔하게 해소해 주죠.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죽은이라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에녹에게는. 예. 네. 안 죽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하나님이 옮기셨으면 그러면 안드로메다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갖다 놓으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겠죠. 그러니까 휴거된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 한 명이 더 있는데 정확하게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게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 대언자의 경우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제 에녹과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얘기할 때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씀드렸듯이 이 죽는 인간이 개개인이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 차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어떤 측면이 있는 거냐면 죽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요 하는 분은 손을 살짝 들어보실래요? 그런 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건 본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여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의 현실입니다. 죽음은 두려울 뿐만 아니라 또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요 말씀은 이제 궁극적으로 죽음이 정복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활하는 것, 부활하면서 이제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 승리에 대한 이제 묘사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사망이 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쏘는 게 있다. 마치 그 전갈이 사람을 쏘듯이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죽음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렇게 이제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본인도 고통스럽고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보고 있는 가족도 고통스럽고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전갈이 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경우에는 어땠냐면 하나님이 이걸 면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인간이 이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살고 나면 이 두려운 죽음 또는 이 고통스러운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모두가 한 번은 다 거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면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5절이 말씀하는 바예요. 굉장히 큰 복인 거죠. 아무리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도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으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싹 면제된 채로 하나님께 간다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거 맞지요. 그런데 이 에녹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이 교회의 모형이 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정말 휴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5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연도 계산을 이렇게 해볼 때에 하나님의 그 6일 창조와 7일째 쉬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허투루 들을 말씀 아니거든요. 인류 역사 6천년이 지나고 평화의 천년, 안식의 천년이 오는 게 그게 구도상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천년, 1500년 전 이런 때는 물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주님이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구도상으로 볼 때는 조금 맞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6천년이 지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언제든지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제 부활해 있고 그야말로 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에 필요한 그 모든 조건이 다 완성되어 있고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녹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휴거되는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형이 되는 굉장히 복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에녹이 창세기에 의하면 365년 일평생이 이제 365년인데 365년 사는데 이제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제 뭐 말을 줄여서 하면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5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기쁘시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흠정에게는 기쁘게.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우리말 존댓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기쁘게가 맞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주체, 하나님이 여기선 주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 에녹이 300년 동안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뭘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지? 뭘 했지? 매일 새벽기도 했나? 일주일에 한 번씩 산기도 가서 나무뿌리 뽑았나? 뭐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니까 5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6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따로 떼어내서 이제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이 왜 나온 거예요? 에녹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데, 그런데 그걸 설명하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걸 설명하면서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보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인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뭘로 기쁘게 해드렸냐? 완전한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근데 그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 이걸 아주 굳건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녹이 이 땅에서 살면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기록은 유다서에 있습니다. 유다서 14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전에 있고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은 1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유다서 몇 절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서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 그렇죠? 일곱 번째 사람인데 이제 대수를 얘기하면 6대손이에요.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들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치 아니하니 몇 번 나와요? 네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뭐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인데, 먼저는 에녹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단순히 동행한 것이 아니라 대언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4절.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prophesy 대언했단 말이에요. 대언자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누구에게 대언한 거냐? 누구에게 대언한 거냐 했을 때 유다서의 저자는 지금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어떤 불경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언한 거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거기 4절에 보시면 이게 지금 문맥을 유다서의 문맥을 쭉 보면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주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살고 있던 이거 가론 유다 아닙니다. 다른 유다예요. 보통은 이제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 유다로 보통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유다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어떤 불경건한 자들, 죄인들, 또 거짓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정죄를 얘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인용했냐면 에녹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녹이 미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다. 이렇게 지금 유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사실 에녹이 살고 있던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대언자로서 그 세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경건치 아니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 거냐면 수천 년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뭐 이런 시점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의 내용, 그러니까 대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면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오시는데, 심판자로 오시는데 더더군다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이걸 에녹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자로 오시게 될 그날에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것을 에녹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굴에 들어가서 30년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절에 들어가서 면벽하고 20년 뭐 이러고 앉아 있어서 이게 터득이 되는 지식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지식인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33장 1, 2절에 모세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거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33장 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에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환상 속에서 이것을 봤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용상 예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히브리어는 그 문법상 미래를 과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겠다 하셨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 시내산 세일 뭐 이런 데를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경로 얘기할 때 이거 봤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경로, 메시아의 재림의 경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오지 않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온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보면 나중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19장의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대들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도 전에 심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거기 유다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뭐를? 행위. 자, 일단 행위를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성경의 다른 내용과 일치합니까? 예, 정확하게 일치하죠. 요한계시록 20장 크고 흰 왕좌 심판이 나오는 그 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 지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을 지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여기 서 있겠죠. 자, 그랬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자, 복수의 책들이 있습니다. 복수의 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단수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수의 책은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행위들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 그 책들에 기록된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예언한 예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누군가는 천국 보내고 누군가는 불호수에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이 행한 행위가 기록된 그 책들에 근거해서 그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도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는 내용이 1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니 네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네 말로 네가 정죄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심판받는 근거가 두 개인데 하나는 행위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물론 말도 큰 범주에서 행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말은 또 콕 집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성경인데 근데 지금 에녹이 한 대언이 뭐였냐? 에녹이 한 대언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들 그것들에 대해서 정죄하신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에녹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에녹은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우리가 또 이제 요게 궁금해져야 되는 게 요게 또 이제 순서상 맞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궁금하시죠?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궁금 안 하시면 오늘 3시간 동안 자. 왜 에녹이 이렇게 대언자의 삶을 살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창세기 5장 22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은 볼 수 없는 건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영어로 보면은 Enoch walked with God after he begat 무드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300년 그거는 뒷부분에 있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볼 때 에녹의 삶의 전환점은 무드셀라가 태어난 시점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무드셀라의 출생과 그러면은 에녹의 어떤 삶의 전환점은 무슨 또 관계가 있습니까? 자, 에녹을 낳았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뭐라 그랬죠? 헌신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헌신된 자,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는 의미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왜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무드셀라라고 지었을까요? 무드셀라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를 분석할 때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이 온다. 그의 죽음이 그것을 가져온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뭘 가져오지? 죽으면 뭘 가져오나? 슬픔밖에 가져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자, 에녹이 죽은 그 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대홍수가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일어납니다. 이 연도 계산해 보면 나와요. 제가 그 이렇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믿음의 전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 거기에도 그 6000년 인류 역사 6000년 도표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아담서부터 쭉 연도별로 쭉 해 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가 그게 아담으로부터 1656년째 되던 해인데 우리 BC로 따지면은 BC 2348년입니다. BC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는 1656년째고 요때가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은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추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에녹은 아마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있게 되는 물심판과 맨 마지막에 있게 되는 그 영원한 심판의 구분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 무드셀라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계시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아들 낳을 건데 너 아들이 죽는 그 해에 내가 이 지구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황을 볼 때.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난 그때서부터 이 에녹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계시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이런 체험을 했을 때에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에녹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이런 계시를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에녹의 이러한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미리 보셨겠죠. 에녹의 이 이전의 삶을 미리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에녹을 선택하셨을 것이고 에녹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에녹의 결단에 의해서 이제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정말 찰싹 달라붙어서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삶 내내 뭐 했다? 대언했다. 대언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에녹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믿음이었겠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두 명의 에녹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가인의 아들로서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가문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인류 문명 발달사에 있어서 아주 아주 뛰어난 혈통에 속해 있는 그런 에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는 이 에녹이 무슨 뭘 이렇게 성취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어떤 뭐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좋은 평판을 주셨습니다. 에녹의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짓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그 이후 그 해에 정확하게 노아의 대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참 오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이 죽는 해에 내가 이 온 땅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그 아들 무드셀라를 언제까지 살려주세요? 온 인류에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최대 수명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는데 930년까지를 살고 죽는 건데 이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고 죽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네 아들이 죽는 그 날에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야 해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이 무드셀라를 죽게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심판이 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녹 대언자 에녹을 통해서 그 당대의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에녹을 통해서 이제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경건한 사람 네 번이 반복되는 그 불경건한 사람들 그러면서 불경건한 죄인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이제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녹의 그 산 해수가 365년이라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달력의 1년이 365일인데 에녹이 365년을 이 땅에서 이제 살았고 365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연 단위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끊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시간을 계수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우리가 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52주 365일 그거 해와 지구의 이런 어떤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처음이시며 마지막이 되시고, 또다시 처음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처음 되시고 다시 마지막 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그 24시간 체계, 365일 체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 결국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를 옮기셨어요. 예.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정말 사모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 사실 에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믿음, 그냥 그 휴거되는 것만 바라지 마시고 그 이전에 에녹이 가진 믿음이 뭐였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구나. 예.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소유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같이 잠깐 하나님께 각자가 좀 말씀드리시죠.